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학개의 말씀은 포로 귀환기, 포로로 되었던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역사들이 그려지는 책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그 당시에 강대국들의 패권이 변해가는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아시리아 그 나라가 그 지역을 다 패권을 장악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강성하여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인구 유배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에 사람들을 그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그들 가운데 심어놓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들의 방식으로 교육하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 유배 정책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들이 아는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또 거치게 되고 바사라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행했던 그 인구 유배 정책을 부정하게 되는데요.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포로들이 원한다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원한다면 자유로이 고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사의 고레스 왕은 갑작스럽게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돌아간 그 지역에서 너희들의 그 지역에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시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갑작스럽게 포로 귀환이 정해지게 되고 또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황폐화된 그들의 땅들을 다시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포로가 된 지 5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았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1차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바사의 속량인 이 예루살렘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들을 복구하기, 예루살렘을 복구해가기 시작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은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우리에게 무리다, 우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무리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부딪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중간 지점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1년 뒤에 건축하자. 또 1년이 지나서 자 이제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느냐? 한 해 더 미루자. 한 해 더 미루자. 그렇게 한 해 한 해 성전 건축을 미루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미루어졌을까요? 16년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지체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떼어서 그리고 학개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그 두 사람을 세워서 이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속히 성전 건축을 행할 것을 촉구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학개 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왜 건축하지 않고 있는지 상황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일부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사방벽 모든 것이 평평하게 덮여져서 반듯하게 세워진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화되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자신의 집들은 반듯하게 잘 지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공동체 전반적인 상황은 어떠했느냐? 6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얼마나 꿈에 부풀어 귀환하였겠습니까? 그들의 고향으로 와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살고 아끼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실패하는 상황, 어떠한 것을 그들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50년 만에 귀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에서 그들의 포로의 시간이 끝이 나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막상 포로로 귀환하고 보니 사람들의 의견은 갈리고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보니 그들의 집은 번듯하였지만 성전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그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1년 뒤 1년 뒤 우리들의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계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일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성전 재건 명령을 단호하게 외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외치시는 겁니다. 학개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외쳤던 말은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아가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행위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의 자취, 생활의 양식, 그러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살핀다는 말은 너희의 마음을 그곳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마음을 둠으로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깊이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깊이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말한 것은 깊이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 기도요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실 건데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잘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잘 알아가며 누군가가 내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된 것이 지적될 때 더 잘, 더 쉽게, 더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나고 잘못된 성격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창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심지어 선포되고 선언되는 말씀을 더 듣지 않고 내 신념이 강화되는 것, 이런 경우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혹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념이 강화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살아가는 그 길, 내 삶의 인생길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이 학개서라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한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외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 포로 귀환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12여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 성전 건축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희들의 삶과 지금까지 지나온 그 인생 여전을 깊이 살피고 성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고 그곳으로 왜 머물게 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바라보는 그 시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내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것들이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찰이 없으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요, 영원히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내가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습관적인 그 죄악이 영원히 그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빛 앞에, 임재 앞에 우리들은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외친 이후에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축복받지 못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 너희들의 집을, 너희들의 것을 먼저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그것한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 그 우선순위인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16년이라는 시간을 미루면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의 삶이 자리 잡히면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외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삶은 내가 먼저 챙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챙기겠습니다. 이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행하라는 것이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포로가 귀환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삶 가운데 자신의 삶조차 챙기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학계 선지자는 외칩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그것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들이 실천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미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문안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학 담임 목사님을 더욱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모든 항존직 분자들 붙잡아 주시어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과정과 일터에 하늘의 복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으로 복음 한국, 성공 한국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과 주민들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